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현지 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해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열일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심각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오늘 김 위원장이 비판적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아직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선대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지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가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어제 증언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미하원 비공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해야만 군사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이런 사실을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EU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런 행동이 미친 짓이라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수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반군 철수가 마무리됐다고 미국이 알려왔다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터키와 쿠르드반군이 합의한 휴전이 어제 종료된 뒤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쿠르드반군 측도 시리아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에서 어제 휴전 효력이 끝나기 전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키는 이 지역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난 9일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터키군 작전이 시작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은 안전지대 밖으로 반군이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5일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는 두 나라군이 안전지대에서 함께 경비활동을 펼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한편 AFP통신은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군이 북쪽 터키 접경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장기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된 범죄인 인도법을 오늘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고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넉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가 거세지자 지난 4일 해당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했지만 시위대는 항의 시위를 중단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5개 안 가운데 한 가지만 실현됐다면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법안 신속 승인 계획을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24일까지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영국 의회가 EU 브렉시트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인준 표결을 최근 시도했지만 이를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빨리 처리할 계획을 상정했지만 이 노력도 무산됐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남 압박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저하시키는 이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한반도 긴장을 좀 조성시켜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실패한 기존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난 3월까지였던 중간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 오후까지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 모레 오전까지도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남측 시설을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압박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김 위원장이 고성항과 해금강 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세운 이 시설들의 민족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자연 경관에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됐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무위원장 집권 시절 대남 의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며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이 마치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돼 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측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남측에 줄곧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측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대남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와 협력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은 남측의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한국 정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떡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떡이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 안 해도 우리 식대로 잘 살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박 선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정은 앞선 북한의 행동들, 즉 한국 정부 비난, 식량 지원 거부, 축구 무관중 경기 등에 이은 일련의 흐름이라며 향후 북한의 새로운 길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백마탄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을 통한 대남, 대미 압박이란 겁니다.
남북관계를 저하시키는 이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한반도 긴장을 좀 조성을 시켜서 한마디로 빨리 이렇게 좀 더 대화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라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북한이 우리 쪽에 원했던 게 제재를 그 우회해가지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내가 이제는 뭐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상황이라도 악화되면은 이제 남북관계를 이제 완전히 파탄내겠다 이런 위협을 하는 거죠.
고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대미 협상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남한은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열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압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으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이 움직이지 않자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임 교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자기 말 안 들으면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뭐 어려워지겠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요걸 매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북한이 원하는 것도 뭐 이 부분이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한편 김정은 대해부의 저자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미국과의 대타협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하고 이런 긴장을 계속 2017년과 같이 막 계속 하다가 비핵화로 2018년에 넘어온 것 같이 지금도 계속 긴장 수위를 높이는 그게 하나로 지금 금강산 관광을 택하지 않았나.
곽 대표는 또 김 위원장에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벗어나려는 내면 심리가 있다며 아버지와 차별된 정책과 전략으로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스웨덴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발언입니다. 김용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예전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현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선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건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의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경고하고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 think, is saying, to Kim Jong-un.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 외교를 추구하는 건 결국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초 폼페오 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아닌 비핵화야말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 목표와 정의, 이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더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유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된 북중 관계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미북 간 기회의 창이 닫힌 듯한 인상을 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과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you know, as often the president's comments are ambiguous and sometimes they are intentionally unclear. And sometimes they're actually simply not.
스나이더 국장은 22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고 때로 의도적으로 불확실하며 실제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화법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모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어느 시점에 중대한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대한 재건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접근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의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just going back to his same playbook and dangling, you know, the prospect of economic prosperity in exchange for making a deal.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 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he was rambling and also putting on a more positive spin that really the facts on the ground allow for.
클릭너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톡홀름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협상을 성사시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실무 협상의 실패를 정상회담으로 만회해보겠다거나 연말 이후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무협상 재개지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ssuming North Korea continues at the table as they did on the 5th of October and sit down with their, you know, Kim Jong-il, sit down with Steve Biegun and they star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지난 5일 실무협상에 나온 것처럼 북측 김명길 대표와 비건 대표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에 대해 논의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탭에 스톡홀름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일부 제재 완화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많은 양보를 할 협상 상대로 보고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issue is whether the thing will blow up, you know, with long-range missile tests or nuclear tests prior to the
일 전 차관보는 북한 이슈와 내년 미국 대선은 맞물려 있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동시에 제재로 고통을 받는 만큼 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그럴 경우 한반도 상황은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는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이전 합의보다 더욱 모호하고 나쁜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ally two extremes. One is that if North Korea does a nuke or missile test or does something else to ratchet up tensions or declares that diplomacy is over.
한편 어렵게 재개된 미북 실무 협상이 실패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론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중 관계 개선과 최근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한 북한의 움직임은 부정적 신호라며 미북 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window has been closing. Primarily because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is better.
Yeah.
And so, you know, I don't think
일 전 차관보도 1년여 사이 발전한 북중 관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대북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을 적극 개입시키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전화와 친서를 통한 직접 소통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소통은 그동안 미북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발언을 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거론했습니다. 취임 당시 자신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전화 통화는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직통전화 채널인 한라인 개설에 처음 관심이 모아진 시점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주저 말고 언제든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했고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며칠 후 이번 주 북한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라며 김정은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며 김정은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할 수 있고 나도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지난 6월 말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정격 회동과 관련해 자신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며 나오는 미북 정상 간 소통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항상 일관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임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한 번이라도 대화해봤느냐고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전했다며 이에 자신은 한번 시도하는 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번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이번 발언과는 상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지속되자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6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코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서 소통이 대표적인데 두 정상 간 친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적어도 10건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서한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북한의 대남 비난이 이어지던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김정은으로부터 아주 좋은 편지를 받았다며 그는 한국이 소위 전쟁 게임을 하고 있어 화가 났다. 나도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 간 전화 통화와 잇따른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 4개월 넘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출범시킨 미래국방 태스크포스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평가하고 대비 전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국방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국방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세스 몰튼 민주당 의원은 22일 북한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일 뿐 아니라 장기적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does present a not just an immediat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ut a long-term.
몰튼 의원은 이날 VOA에 이전의 행정부들은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이런 도전 과제들이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북한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튼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와 관련해 섣불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튼 의원은 태스크포스의 초점은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들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극초음속 여객기,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투자를 늘려 미국의 군사 역량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장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정보기관뿐 아니라 대형 정보통신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몰튼 의원은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국방부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동의장을 맡게 된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짐 뱅크스 의원입니다.
And at the expiration of the task force, we will publish a report of recommendations. As said, it's very much our job to provide oversight.
뱅크스 의원은 태스크포스의 역할에 대해 국방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래 국방 태스크포스는 오는 29일 첫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압박에 나섰다는 것인데 특히 북한의 천연자원 교역과 악성 사이버 공격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대형 법률회사 셔먼 앤 스털링은 21일 발표한 미국의 3분기 제재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3분기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북한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앤 스털링은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선 이유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외교관들이 잠재적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는 천연자원 교육과 사이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 취해진 미 재무부의 조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7월과 8월,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고위급 관리의 발언 등은 이번 보고서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지난 1일 신설 조직인 사이버보안부를 출범했습니다. 앤 유버거 부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를 통해 정권의 자금을 마련한다며 이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워싱턴의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은 현재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at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북한은 이 같은 제재 압박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해설에서 서방은 저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무턱대고 제재를 가하고 제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책동에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국가를 지켜낼 수 없고 인민의 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팔 정부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와 사업체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전한 바 있습니다. 김카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과 사업체 9곳에 대해 이달 중 철수를 거듭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일간지 카바루흡에 따르면 프렘 프라사드 루이텔 네팔 산업성 국장은 지난 17일 이 신문에 외교부를 통해 북한 측에 다시 공식적인 강권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산업부는 지난달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가 만료되는 10월 말까지 노동자들과 사업체를 모두 철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루이텔 국장은 지난 8월 북한 대사관 부대사와 북한인 사업체 운영자들을 불러 8월 15일까지 사업체를 폐쇄하도록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10월 31일까지 사업체 철수라는 최후 통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인들이 네팔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음식점 6개와 소프트웨어 회사 2개, 그리고 병원 1개입니다. 네팔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금밀수, 돈세탁 등의 중계지로 알려졌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올 6월과 7월 네팔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뒤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은 비자 만료 이후에도 불법 체류하며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된 북한 노동자 14명에 대한 비자 연장 로비를 벌였지만 네팔 경찰과 이민국은 불법 체류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나라는 이미 송환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올해 3월이 시한이었던 중간 보고서를 아직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북한 노동자 관련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채택 시점 기준으로 2년 뒤인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과 3월까지 노동자 송환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노동자들이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노동자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을 놓고 본다면 참여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42개 나라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 숫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간 보고서를 낸 나라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와 관련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입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만을 집계한다면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여전히 약 20여 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활동 중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VOA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제재 대상 북한 회사인 만수대가 새로운 이름인 코르만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 30여 명이 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최근 입국하거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한 채 세네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노동자 입국을 막고 노동 허가증이 없는 노동자를 송환시켜야 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또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흑해 인근의 아파지아 공화국에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활동하는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지아는 국제법상 조지아 영토의 일부인 자치공화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아파지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추방과 본국 송환을 요구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소수만이 일부 나라에 남아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자국 내 3만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송환되는지가 노동자 관련 유엔 결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 노동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lso sensitive because they've just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매닝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수감자들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22일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날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의 올해 상반기 인권 상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고 국제 기독교 탄압 감시단체인 오픈 도어즈로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으며 세계 노예 지수에서도 1위 국가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계속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국영 매체가 유일하게 허용된 정보의 원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에서 일부 분야, 특히 장애인 권리와 소녀들의 교육에서 약간의 진전의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과 여성, 소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해 5월에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여했지만 유엔 인권 결의안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역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아마드 부장관은 지난 2월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Despite some welcome signs on the political track,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일부 정치적으로 환영할 만한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초 발표한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를 도발적인 공군작전으로 표현하면서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도발적인 공군작전과 관련해 동맹국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데 대한 D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 A50 1대, SU-27 3대, TU-95 2대 등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올해만 20차례에 달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 대사관 측에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국경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현직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대사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러시아와 터키와 시리아 사태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터키와 이 시리아 국경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최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논의하고 시리아 국경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날 6시간 넘게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경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합의된 겁니까?
예, 주요 내용만 추려보면은요,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접경지대 마을인 알라스알라인에서 탈라브 야드에 이르는 길이 120km, 폭 32km 지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이 시리아는 이른바 이 안전지대에 자국 내 시리아 난민 30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을 수용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양측은 또 국경지대의 나머지 지역을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통제 관할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이미 러시아군이 미군이 빠져나간 시리아 북부 만비즈 지역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세 나라가 등장하죠. 시리아와 터키 문제인데 여기 러시아
러시아가 협상에 나선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는요, 터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이란 뭐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이 터키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가 시리아의 국토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터키의 군사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 간 회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난 후에 향후 군사작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주요 매체들은 최근 러시아 터키 사태를 전하면서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며 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또 시리아를 지지하는 나라고 하셨는데 최근 관계를 보면 러시아와 터키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하는 등 최근 양국이 국방 분야를 비롯한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미국은 터키에 러시아제 S-400 도입을 반대하면서 이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 F-35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압력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강행했고요. 최근 2차분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국경 문제를 합의한 건데 그동안 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민주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닷새간 휴전에 합의하고 120시간 안에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터키 국방부가 23일 쿠르드족이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미국 측이 알려왔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군사작전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지난 2주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감돌던 그 군사적 긴장 상태는 일장 수그러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터키 정부는요 지난 9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이른바 평화의 샘이라는 군사 작전을 전격 단행했었죠.
네.
이 터키 정부가 테러 조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소탕 작전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작전 계획을 먼저 알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터키 군사 작전을 지지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을 거라며 작전이 펼쳐질 인근 지역 소수 미군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 명령이 미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미국이 주도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전에 함께 참여한 동맹인데 동맹을 버리는 배신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고요.
네.
여기에다가 IS가 다시 세력을 결집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자, 시리아에 주둔했던 미군 얼마나 됩니까?
최근까지 천여 명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터키가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이 중 300명은 시리아 남부지대로 이동 배치했고요. 나머지 700명은 이라크 서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번 주 아프간 방문길에 밝혔습니다.
네, 미군의 재배치를 이라크 쪽에서도 합의를 한 건가요?
이라크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라크군이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요. 시리아에서 철수한 미군들에 대해 이라크 주둔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에스퍼 장관하고 말이 좀 다른데요?
예, 이라크군 측은요. 미군이 이라크를 통과해 이라크 밖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승인했을 뿐
네.
철수한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 주둔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23일 이라크를 급히 방문했는데요. 나자 알샤말이 이라크 국방장관이 에스퍼 장관과 회담 후에 미군은 이라크를 잠시 경유하는 것이며 4주 후에 이라크를 떠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당국이 논란이 많았던 송환법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정부가 23일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네.
이 범죄인 인도법은 지금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된 법안입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시위를 많이 일으켰던 홍콩 송환법, 홍콩의 송환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중국이나 타이완,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네.
이 홍콩 당국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홍콩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형사용의자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네. 자, 시위가 지금 넉 달째 계속돼 왔고 알려진 피해만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실탄을 쏴서 14세, 18세 학생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 출신 기자는 경찰의 고무총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홍콩 당국은 시민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복면 금지법도 발동했는데요. 시위대가 공공장소나 집회에서 마스크나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이 많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10월 10일 현재까지 2,300명 넘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또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들 전원 석방, 홍콩 시위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또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사과,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요구 조건이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했던 결정적 계기가 된 인물이죠. 이 범죄인이 석방이 됐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 찬퉁카이라는 사람이요. 23일 홍콩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네.
이 찬퉁카이는 홍콩 주민인데요. 지난해 여자친구와 타이완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이 속지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홍콩은 영유의 밖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홍콩 당국이 법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면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나섰다가 지금의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범죄인, 석방된 범죄인, 그러면 이 신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남성은 최근 타이완에서 살인죄에 대한 복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홍콩은 타이완 정부에 이 남성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타이완은 정치적 조작이라면서 공식적인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현지 우크라이나 주재 대리대사입니다. 이 대리대사가 탄핵조사에 출석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빌 테일러 대리대사가 22일 하원의 탄핵조사에 출석해서 비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원조를 보류하고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행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나는 내용인데요.
예.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폭탄 선언, 극적인 증언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증언은 탄핵 전국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 증언이었는데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네요. 이 정도만 해도요.
예, 이 모두 발언문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테일러 대리대사는 군사 원조 보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원했다면서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 발표에 달려 있다라고 고든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군사 원조 집행에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이사로 있던 현지 천연가스 회사 브리스마에 대한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관련 사안, 이렇게 둘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실제로 군사 원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요. 군사 원조 중단을 압박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게 추문의 핵심인데요.
네.
당시 통화가 이루어지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악관 쪽의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요청과 군사 원조 별개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아, 관계 당국은 추문이 불거진 뒤 최근에 와서 보류를 풀고 원조를 집행했는데요. 하지만 멀베니 대행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요, 대가성이 있었다고 이해될 만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이 발언을 언론이 대서특필하자 그런 뜻이 또 아니었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 자, 트위터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일러 대리 대사 증언에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23일 아침 해당 증언을 비판하는 보수 매체 폭스 뉴스의 보도 영상을 트위터로 재전송했는데요.
예.
끝이 없다, 민주당은 형편없다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2일 밤에는 마녀 사냥이 계속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입니다. 야, 22일 아침 트위터에 나중에 민주당원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성, 법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뭐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조사는 절차 공정성, 정당성 결여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린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린칭은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사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인종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과거 흑인 노예들을 고문하고 처벌하는 것을 린칭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자, 이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비난을 참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도 그는 매일같이 인종분열을 시도한다면서 일부러 린칭이라는 단어를 골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영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오전에는 양덕, 중각, 희천 지역만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맑습니다. 오후에는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지역에 전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 23도, 양덕 남포 11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간 강계 아침 최저 4도, 7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해주 지역만 구름 많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의 아침 최저는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이 낍니다.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에는 비 소식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1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계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현지 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분과 합의해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관광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새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약할 때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인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심각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오늘 김 위원장이 비판적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아직도 중요한 협력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선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지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오늘 트위터에 EU 정상들에게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을 EU 지도자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시한은 10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방안을 인준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합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EU와 새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영국 의회는 이를 아직 인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U 관리인들은 언론에 브렉시트 시한이 3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다시 총선을 치를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 총리실은 독일은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가를 바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어제 증언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이날 미 하원 비공개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민주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해야만 군사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이런 사실을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런 행동이 미친 짓이라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수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민주당 탄핵 조사를 린칭,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 반군 철수가 마무리됐다고 미국이 통보해 왔다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터키와 쿠르드 반군이 합의한 휴전이 어제 종료된 뒤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쿠르드 반군 측도 터키 접경 지역에서 어제 휴전 효력이 끝나기 전에 병력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난 9일 이 지역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터키군 작전이 시작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은 안전지대 밖으로 반군이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5일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터키는 두 나라 군이 안전지대에서 경비 활동을 펼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장기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계기를 준 범죄인 인도법을 오늘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고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캐리남 홍콩 장관은 시위가 거세지자 지난 4일 해당 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했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중단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사항이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